제가 예전에 햇살이라는 강아지하고 꽃님이라는 고양이를 키웠습니다. 이두 아기들이 성격이 정반대예요. 이 꽃님이라는 고양이는 정말 화려하고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예민해요. 이 조그만 소리에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고 정말 이 항상 그 긴장되고 날카로운 발톱에 그냥 저희가 이 여러 번이 할퀸 적이 있습니다. 아니 따뜻한 집 안에서 지내는데도 뭐 별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늘 신경질적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냥 꽃님이 눈치를 보면서 이잘 다독거려줘야 됩니다. 주인이 불러도 뭐잘 오지도 않아요. 자기가 아쉬울 때만 그냥 이 주인 무릎에 그렇게 오죠. 그런데 이 햇살이라는 강아지는 뭐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날쌔지도 않아요. 그냥 시골 마당에 딱 앉아 있으면 딱 어울리는 그런 강아지입니다. 뒤뚱뒤뚱 거리면서 계단도 잘못 오르지만 주인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고 또 고양이가 이 털을 막 고추 세우고 막 발톱과 이빨을 드러내면서 쉭쉭 거려도 별로 경계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자기 할 일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혼내주면서 몇 대만 이렇게 탁탁 때려줘도 금세 다 잊어버리고 주인에게 비벼대는 그런 녀석이에요. 바깥에서 지내면서도 불평함이 없고 정말 이 주변의 환경과 여러 가지 성가심을 다 품고 잘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해 보이는 햇살이에게 정이 더 가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두 녀석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겉은 화려하고 보기 좋은데,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누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금세 할퀴어버리는 그런 사람인가? 언짢은 소리에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고, 또내 표준과 기준에 남들이 미치지 못하면 그냥 못마땅한 눈으로 이렇게 내려깔아보고, 물론 속으로 그렇게 하죠. 날 깎아내리는 사람을 은근히 복수해줘야 하는 그런 숨겨진 이빨을 가지고 있진 않은가. 제가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주님 닮기를 더욱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올해 시작할 때 결심한 것들 다잘 진행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결심들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지만, 우리가 지난 생애의 경험을 통해 보면 이런 결심들이 너무나 힘이 없는 것을 우리가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자꾸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뭘 해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에는 분명히 자신과 싸우는 경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의 본성과 싸워서 투쟁하는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해를 새로 주시는 이유는 지난 한 해에 대해서 예수님의 용서가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한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습니다. 꽝꽝 얼어붙어 있던 대지에 생명의 기운이 불어넣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죽어 있는 듯이 보였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이 봄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몇 번의 봄을 만났습니까? 뭐 30번, 40번, 50번, 60번. 저는 올해 이제 42번째 봄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우리가 봄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봄을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어떻게 되었던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다시 살림을 받기 전에 먼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살리셨도다 이 말씀은 기억하는데, 그 앞절, 그 앞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자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게 되고 주님께서 제 마음을 보혈의 피로 씻어주기를 열렬히 기도할 때그 경험을 제가 상기해 보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얼마나 혐오했는지, 형식적이고 기만적이고 외식주의자고 제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 진심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제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읽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새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오는 것이지 내가 결심해서 이르러 오는 어떤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이 너무나 미워서 내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러울 때 지난날에 산 나의 생애가 정말 미워지게 될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날 살아온 것을 가만히 회상하고 돌이켜볼 때 야, 참 추하구나.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것이 나의 열심이고 나의 의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기록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주님, 이게 접니다. 그렇게 숨김없이 다 꺼내놓았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참된 나를 발견하고 주님과는 닮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때 거듭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새로워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의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내가 뭘 결심해서 내가 오기로 뭘 하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그래 되었다 이만하면 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내 성질이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습관과 나의 성향이 고쳐지지 않겠구나 하는 그 나의 내 모습을 보게 될 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선물은 그것이 도저히 얻어질 수 없다고 여겨질 때 그때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8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건 다시 말해서 내가 내 힘으로는 결심해서 얻을 수가 없는데 내 속에 있는 엄청난 변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은 지난날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그렇게 애써 보았는데 결국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것이 내 마음속에 정말 내 모든 세포 DNA에서부터 정말 구구절절히 간절히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게 처절하게 느껴질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주님, 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크신 능력과 기적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킬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하게 마음이 변화되고 이해하지 못하게 내 마음의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사라지고 내 마음의 딱딱한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경험을 체험할 때 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봄을 맞이하면서 한 가지 새로운 결심을 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이것 해야지 저것 해야지 그런 결심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좋아요. 좋지만 먼저 주님께 나가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그걸 간구하도록 하십시다. 주여, 봄처럼 소생하길 원합니다. 주여, 봄처럼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봄처럼 생명을 품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봄처럼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양이 길을 가다가 죽은 동물의 시체를 보면서 그 시체를 보고 와, 가서 이 뜯어먹고 싶은 그런 욕심이 들어갈까요? 양이? 그러면 양이 아니죠. 여러분이 양의 목자를 따라서 총총총 이렇게 이제 걸어가다가 죽은 시체를 보고 우와 맛있겠다 가자,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의 그 이리의 본성은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양처럼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막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보세요. 가다가 먹이가 있으면 가서 서로 먹으려고 막 이를 드러내면서 막 싸우고 막 으라랑 하면서 막 머리를 부딪히고 막 발톱으로 긁고 하는 거 보셨습니까? 양은 그게 안 됩니다. 이리가 그게 되죠. 그래서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을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세상에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철저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철저한 사람들이 없어요. 바리새인처럼 헌신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때 이 바리새인을 참 악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바리새인에 대한 역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죄와 오염으로부터 분리되다,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헬라의 그 부도덕한 풍습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애를 바친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헬라의 풍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헬라의 풍습을 받지 않고 타락하는 것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 유대교회를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기만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자기를 굴복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계명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죽자 살자 애쓰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표준을 세웠어요. 정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식을 많이 했어요. 금식일을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세림처럼 주님이시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함으로 마음이 변화받는 그 비결을 알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의 능력을 알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봄이 되었죠. 이 세상의 계절이 변하고 시간이 가고 햇빛의 강도가 달라지고 바람의 흐름이 달라지고 온도가 달라지고 이런 것이 우리의 그 인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달라지는 건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능력 아닙니까? 그런 이 계절의 바뀜과 또 해가 바뀌어서 새로운 한 해가 되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우리의 실물교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 힘으로 뭘 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우리가 시계를 한 시간 늦춘다고 해서 시간이 늦춰지는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힘으로는 키 한 자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십시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주님, 저를 재창조해 주십시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이 되어야 양처럼 살 거 아닙니까? 이리가 양들 틈에 끼어서 양처럼 살아보려고 애를 쓸 때는 목자가 와서 너 누구니? 너 누구니? 그러면 예, 저도 이 양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 저도 양들처럼 살고 싶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참 풀이 맛도 없고 참 지겹지만 정말 같이 뜯어먹으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양이 됩니까? 안 됩니다. 양으로 태어나야 양처럼 양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양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참 그 비행기 시설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제가 한번 이제 비행기를 타면 이 앞좌석에 이제 앞좌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스크린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 안에는 뭐 각종 뉴스들, 뭐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 뭐 하여튼 볼거리가 풍부해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최근에 나온 영화들이 뭐 한류부터 한국 영화 뭐 다 꽉 차 있는 겁니다. 아, 리모컨이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누르기만 하면 이 영화관이 제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평소엔 화면을 틀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하필이면 이제 그날따라, 아, 요즘 무슨 영화가 있을까? 그냥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영화를 보겠다는 건 아니고 무슨 영화가 있는지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무슨 영화가 있는지 뭐 그냥 살펴보는데 뭐 그게 무슨 죄가 되겠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쭉 한번 이제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딱 보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배너가 있네. 아, 배너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건 성경 영화인데. 아, 새롭게 리메이크했다는데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 그래서 이제 배너를 딱 틀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야, 이건 아니잖아. 너 왜 그러니? 이건 아니잖아.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그냥 무시하고 딱 튼 겁니다. 그런데 눈은 보는데 제 양심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도저히 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분도 안 돼서 이제 그냥 꺼버렸습니다. 아, 이거는 내가 먹을 양식이 아니구나. 이 풀을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먹으니까 소화가 되겠어요? 아, 그러면서 참 내가 이렇구나. 여러분, 이 한 가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배너 보는 게 죄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이 저마다 그 자기가 세우는 도덕적 가치 기준이 다르죠. 다 자기 양심의 어떤 기준들이 다 다릅니다. 다만 저는 그 제 뇌리 속에, 제 기억 속에, 제 마음 속에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순결하게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것이 언제 내 잠재의식 속에서 나를 더럽힐지 모르니까 제가 그런 모든 영상물을 차단하기로 결심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 순간적으로 제 마음에 그러한 이 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 내가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제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누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험담할 때, 아, 나는 안 그런 척, 나는 고결한 척 가만히 있죠. 나는 목사인데 내가 체면이 있지. 내 입술로 험담하면 되겠어? 그러면서 얌전히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때요? 그렇게 얌전히 있는 것 같이 행동하지만 이미 속으로는 뭐예요? 아, 그래, 잘한다. 더 해라. 아, 그 사람은 저런 얘기 들어도 싸다. 아, 내 대신 정말 얘기해 주니까 정말 시원하다. 그런 이 마음이 제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입술로는 흉을 보지는 않았지만 내 대신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내가 이 더럽힘 받지 않으면서. 그런데 이미 그것은 제가 동의하고 생각으로 범죄한 거더라. 한 번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은 식인종처럼 사람들을 뜯어먹는 거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그런 거예요. 나는 안 먹는 것처럼 포장하고 고상한 척 가만히 있었는데 같이 먹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때 내가, 아닙니다, 형제님. 그 사람에게서 직접 들어보셨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의 용량을 좀 넓히도록 합시다.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아,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너무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이구나.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면 제가 그 사람의,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는 공감해 주지만 어떻게든 그 비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그래, 뭐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과 내가 문제가 생겨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우리가 어떤 그런 얘기를 할 때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데 동의를 안 해주니까 관계가 소원해져 버려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함께 죄에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뒷일은 하나님께 맡겨야죠. 또 어떤 사람이 이 저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거든요. 그런 얘기는 전달 안 해줘도 되는데 사실 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 말에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제가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참 많이 괴로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야, 넌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보다 더 악한 죄인이야. 그걸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그걸 깨닫게 되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예, 그분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주님 앞에서 더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결심한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이 구원의 이치가 뭐예요? 죽어라.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살아라.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구원의 이치입니다. 여기에 지금 뭐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려고 결심해라, 저렇게 하려고 노력해라. 이것이 원칙이다. 그게 아니에요. 죽어라.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을 받아라. 여러분 이것을 가만 보면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지난날의 생애를 보면서 제 자신을 미워하는 겁니다. 주님이시여, 참 제 자신이 좋지 않습니다. 주님을 너무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자신의 죄와 더러움은 점점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참 역설적이고 반대 같은 얘기죠.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자꾸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비례해서 우리의 악함이 점점 더 커져버려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고 애쓸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수록 우리의 정결함이 더 발견돼야 될 텐데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성품을 보면 볼수록 말씀을 깊이 보면 볼수록 내 자신이 너무 죄됩니다. 하나님, 저를 새롭게 창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좋아하던 습관들을 하고 싶어서 죽겠다고 하면 그건 양이 아니죠. 그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좋아했습니까? 그 좋아했던 것들을 혹시 지금도 하고 싶어서 못 견딘다면 우리는 거듭난 경험이 전혀 없든지 아니면 거듭난 경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리 썰고 저리 썰고 골라먹는 재미가 아주 좋죠. 이리의 본성이 다시 올라온 겁니다.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촉촉히 역사하시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은 이슬이거든요. 그 이슬의 말씀과 담비가 촉촉히 내리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양의 속성을 가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의 속성을 가지고 나면 어떤 것을 보라고 해도 안 봅니다. 왜요? 양은 다니면서 죽은 시체를 뜯어먹고 싶은 충동이 전혀 없어요. 왜요? 양이기 때문에. 양은 그저 푸른 초장에 가서 풀을 뜯어먹는 것이 좋은 겁니다. 매일 풀을 뜯어먹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 먹이가 좋은 겁니다.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가만히 명상하는 것은 양이 된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펴면 그렇게 그윽하고 좋은 거예요. 은근한 은혜가 있고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또 누워서나 일어날 때나 걸어갈 때나 차 속에서나 뭐 앉아서나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 그렇게 하고 부르면 참 그렇게 그윽하고 좋은 겁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의 시름과 걱정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은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좋아져서 그렇지 그게 억지로 해서 그게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봄처럼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이라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의 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양이 되어야 합니다. 양이 안 되면 뭘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보세요. 얼마 동안 애를 쓰고 열심히 노력하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되는 것 같아요. 되네? 그런데 금방 이리의 본성으로 돌아가서 그냥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겁니다. 죽은 시체만 먹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것도 뜯어먹으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우리 양이 됩시다. 매일 아침 주님 앞에서 양이 됩시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참 간단한 얘기인 것 같지만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결심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이루시는 선물인데 나를 바꾸시는 선물입니다. 그게 창조입니다. 새로 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꽝꽝 얼었던 돼지가 생명의 기운으로 새롭게 소생하는 봄처럼 성령의 기운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한 번의 경험이 아니죠. 구원은 어떤 일시적이고 또 정적인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면서 인내하며 이기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이 되기를 멈추면 즉시 이리가 됩니다. 양이든지 이리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동물들은 인간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동물들이 어떤 뜨거운 데 한번 대거나 무슨 아픈 경험을 하면 다시는 그곳에 절대 가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한번 경험해서 안 좋았으면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쓴물을 경험하고 다시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본성이 변해야 합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그 죄의 낙과 즐거움이 싫어지고 싫어했던 것이 좋아지고 육체의 소욕보다 성령의 일을 더 좋아하게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러한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단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른 번역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본성이 시키는 대로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면 여러분의 생활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곧 더러운 생각, 육신의 쾌락을 찾는 마음, 우상 숭배, 마술, 헐뜯음과 싸움, 질투와 분노, 언제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 불평과 비판적인 태도, 자기의 작은 당파 외에는 모두 나쁜 것으로 인정하는 배타주의와 거기서 나오는 잘못된 교설, 시기, 살인,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따위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한 번 더 당부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습관과 행동에 약간의 어떤 그 수정이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개혁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거듭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죄악의 쾌락을 갈망하고 방종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변덕스러워요. 여러분, 이 하루가 24시간인데 어떤 사람들은 수십 번씩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말씀의 원칙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입니다. 양의 탈만 쓴 일이기 때문에, 일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주님을 따라서 온갖 것을 다 바치고 따르는 것이 즐겁지가 않아요. 일의 성격이 그대로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게 좋아야 자꾸 읽죠. 기도할 때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죠. 아무리 기도하지 말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그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남들에 대해서 험담하는 게 싫어져야 안 하죠. 그게 재밌는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게 육체의 본성인데 어떻게 그걸 안 해요? 아무리 결심해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난 결심했는데 왜 안 될까? 왜 또 그럴까? 그럴 때는 즉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저를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계명들이, 주님의 말씀들이 좋아지게 해주세요. 순종하기가 즐겁게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예수님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서 사는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때 구원의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 때 행복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 있으면 세상에 어떤 유익도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오기를 가지고 결심을 해보십시오. 그게 되는가? 인간의 노력은 썩은 새끼줄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뭘 결심해서 만들어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새로운 봄날처럼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하도록 하십시다. 내 속사람이 정말 죄에 대해서 혐오하고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아야 되고, 내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게 됩니다. 그게 창조입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는 경험을 하고 나면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한다는 사실이 그렇게 몸서리치게 두렵고 싫은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 보면, 성령께서 우리 생활을 지배하실 때 그분은 우리 속에서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의,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여기에는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악한 욕망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치는 유일한 치료제는 지금 뭐라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아,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그것만 결심하지 말고, 하나님, 제게 양의 성품을 주세요.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잘못했을 때 주님께 나가서 이렇게 합시다. 주님, 제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세요. 구원은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리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양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양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얼어붙은 겨울 돼지처럼 완고한 사람이고 싶지 않습니다. 푸른 봄날처럼 저를 소생시켜 주세요.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치료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기적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내가 할 수도 없고 내게 없는 것을 내가 받으니까 선물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결심을 하고 많은 서약들을 할지라도 악한 힘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이후에야 비로소 새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양처럼 창조된 다음에 양처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겨울에 그 앙상한 나뭇가지는 절대로 새싹을 틔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봄이 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양처럼 변화되는가? 하느님, 양이 되게 해주십시오. 양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문처럼 계속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정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갑자기 딱 정결한 사람, 순결한 사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정결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순결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얼마나 잘 응답해 주시는지 제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갑자기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몹쓸 사람, 비난받아서 마땅한 사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기도 응답이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그때서야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죄가 있었구나. 내가 감추고 싶어하는 죄가 있었구나. 변명으로 죄를 합리화하려는 그런 모습이 내게 있었구나. 나 때문에 이 교회의 늦은비가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눈을 떠도 나의 죄가 보이고 걸어가도 저의 죄가 보이고 잠들 때도 항상 죄가 제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고개를 들고 제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기조차 정말 죄송스럽고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신 손에 저를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그 기도밖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할 때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말이지 말이야. 어? 이렇게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 수 있나 말이지. 정말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잠을 못 잤는데 제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정말 제 자신을 혐오하게 되니까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이죠. 그 얘기밖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의 그 영적 아버지와 같은 참 존경하는 분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니 그런 분이 이 마지막 세대 하나님의 증인 14만 4천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분이 돌아가시면 도대체 누가 14만 4천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14만 4천을 어디서 찾으란 말인가? 제가 한동안 그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 14만 4천은 모든 조건을 갖춘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흠이 많고 결점이 많은 그런 사람들, 실수와 죄가 많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이긴 사람, 자신들을 볼 때는 도저히 살 소망도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초림의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함이 없이는 은혜 왕국이 서지를 않아요.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이스라엘이 봄처럼 새롭게 되어야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의 왕국을 세우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대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저기 팔레스타인 육적 이스라엘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회개가 없이는 예수님의 재림의 왕국이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실한 백성들이십니까? 그렇다면 회개 없이 재림이 없습니다. 아니 재림이 있긴 있는데 그 재림에 내가 참여하지를 못해요. 회개는 선물입니다. 아무리 내가 쥐어 짜내려고 해도 그건 되지가 않아요. 내가 옳고 나는 정당하고 나는 억울하고 그 사람들이 내게 와서 빌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회개가 되지가 않습니다. 후회는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그러지 말걸. 아,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할 걸. 하지만 후회는 또다시 반복합니다. 똑같은 실수,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있는 때입니다. 내가 옳다는 정당성을 붙잡고 있으면 나중에 회개하고 싶어도 그게 되지가 않아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저를 낮추시는지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주님 손 안에 있는 이 흙 같은 존재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아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과거에는 뭐 내가 하늘에 가면 그래도 내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뭐 주님을 위해서 복음도 전했고 그래서 내가 뭐 마지막 때 순교자가 되든지 아니면 살아서 재림을 맞든지 뭐 그렇게 하늘에 가겠지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절실히 깨닫고 나니까 주여 제가 만약 하늘에 간다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슴 절절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회개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운행하시려면 얼마나 바쁘실까요? 이 우주에 인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지구에만 인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도 하나님께 아뢸 것이 많이 있습니까? 천사들도 하늘에서 노래만 하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께 아뢰고 질문하고 그런 것들이 참 많을 겁니다. 이 그 타락하지 않은 우주 고민들도 하나님께 말하고 아뢸 것이 참 많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장자들의 총회가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이 우주와 은하계와 수많은 별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천사들도 기도하는데 우주의 고민들도 하나님께 아뢸 것이 많은데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이렇게 미미한 손괴문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왜 이리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실까? 괴문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십자가를 바라봐라. 정결한 생각을 가져야 해. 말을 거룩하게 해라. 순종해라. 남들에게는 그게 좀 속상해도 이렇게 해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까요? 왜 제게 이렇게 관심이 많으실까요? 하실 일이 많고 신경 쓰실 일이 많으실 텐데. 제가 죄가 많아서, 부족해서, 무지해서, 그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이 제게 희망을 줍니다. 제가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런 저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저에게 쉼을 줍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정결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전정하는 칼을 드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할 때 저를 정결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릴 때 멈칫 아, 이 기도해도 해도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조금 염려가 생기고 머뭇머뭇거리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제 숨은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주세요. 성령의 큰 능력을 맡는 그 제 속의 모든 찢기들을 흔들어서 다 보여주세요. 늘 하나님 앞과 거룩한 성도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제 자신을 포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보석을 모으시는 날 저도 그 보석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참된 개혁은 심령을 정결케 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심령을 정결케 할 수가 없어요.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정하지 말고 온전히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정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 솔직히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세상 역사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미루지 말도록 합시다. 감추려고 하지 맙시다. 거짓말쟁이요, 시기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는 자고 이간질하는 자고 음란한 자며 내 체면이 중에서 수단을 부리는 자고 형제를 참수하는 자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는 자는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주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저를 재창조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도록 하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얼어붙은 대지에 새로운 봄날을 주신 것처럼 지나간 허물과 결점 많은 지난날에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창조의 선물을 주십니다. 용서의 은혜와 창조의 이 두 가지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완전한 의와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성품을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충만히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이 우리 곁에 왔습니다. 나뭇가지에 생기가 돌고 단단히 굳었던 땅들이 봄의 기운으로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은 여전히 꽁꽁 언 얼음 속에서 차갑게 식어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우리의 영혼에 두껍게 서려있는 이 얼음을 녹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허락하셔서 꽁꽁 언 얼음이 산산이 부서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볼 때에는 도무지 살 소망도 없는 자들이지만 다시 살아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봄처럼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기운을 내 영혼에 품고 가는 곳마다 봄의 향연을 베푸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